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경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폼페오 장관이 30일과 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 실무진 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실무진들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이 내일 평양을 공식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은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변화 상황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최후 통첩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타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의적이고 무모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어젯밤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발표는 최근 양국 간 무역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고위관리는 오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이후 중재에 노력이 있었다면서 2014년 휴전으로 돌아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준수하는 한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들도 휴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내각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잠잠하면 우리도 잠잠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하마스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 지구에서 폭격이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관련해 멕시코를 비난하며 국경 장벽 설치 비용을 낼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관련 행사에 연설하며 멕시코는 온드라스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들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멕시코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헬만드주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의 회의 장소를 공습해 탈레반 지휘부 5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 대변인인 마틴 오도넬 중령은 오늘 탈레반 반군의 심장부인 헬만드주 무스콸라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지휘관들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다각도로 열리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회담에서 최근 엄청난 진전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000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곧 미국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미북 회담 직전인 다음 달 7일 열릴 전망입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치러질 미북 정상회담 관련 진전 상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북한은 관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6월 7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 측 대표단이 북한 측 대표단과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대표단은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그리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이번 주 추가 만남들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혜익인 백악관 부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사전협상팀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오는 회담에 의전 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측 안보 보좌관들과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며 이날 아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정화통화들은 지난 몇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무부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싱가포르, 비무장지대 등 세 곳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이 열린다며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난 진전을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30일 뉴욕으로 떠나 31일 복귀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 can just tell you that the secretary looks forward to his meetings. He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I believe a media note is being put out to all of you if it hasn't gone out already.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 일정을 묻는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현재 싱가포르와 판문점에 있는 미국 측 대표단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자신들의 전문성에 맞게끔 각기 다른 사안들에 대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at each of the groups that are meeting, such as our colleagues who are in Singapore right now, our colleagues who are at the demilitarized zone, are all having meetings about different pieces in which they.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1년 혹은 6개월 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is will be the secretary's third meeting with Kim Young-chul. They've had obviously very deep conversations where they
두 사람은 당연히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눴고 이런 대화에는 미국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의 이번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이 어떻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런 형태의 공식 방문 등을 허락하는 관계 부처 간의 절차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re is an interagency process that allows for this kind of travel, this type of official travel to take place. We are making sure that we are in compliance with
이어 미국은 자국법을 어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며 김영철의 방문에 필요한 조치 등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영철이 뉴욕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뉴욕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추가 면제 조치나 어떤 형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anyone were to travel beyond New York that they would need additional waivers for that. I don't have any or they would need some sort of an approval for that.
노어트 대변인은 연락조차 받지 않던 북한이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이를 답할 위치는 아니라며 미국은 이런 만남을 갖는 것을 고대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굉장한 진전을 봐왔다는 점만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t's not my place to do so. I can just tell you now that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and I think we've seen a tremendous amount of progress over the past.
이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냐는 지적에는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미북 회담에서 논의 대상이라는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폼페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hat he meant is that he's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secretary's meetings and isn't going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s meetings on this. We have a lot of very
이어 미국은 북한 정부와 논의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번 주 시작하는 폼페오 장관의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미북 회담을 계획하는 데 싱가포르 정부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오늘 뉴욕에 도착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000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그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미국 방문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폼페오 국무장관의 협상 파트너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폼페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4월과 5월 초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조율했는데요.
네.
그때마다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협상 상대였습니다. 이번에도 폼페오 장관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의 시선이 모인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이 방북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것을 감안하면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었습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0일 예정된 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더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북 양측이 판문점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아울러서 실무선에서 해결하지 못한 입장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의미를 좀 보죠. 한국 전쟁 이래 미국을 방문한 북한 정부 인사로는 두 번째 고위급이죠?
예, 지난 2000년 10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했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입니다.
네네.
조명록 제1부위원장은 당시 북한 정권의 2인자였는데요.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도 만났습니다.
네.
특히 미북 간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교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외무상들이 매년 9월에 뉴욕의 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 북한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외무상이 유엔 회원국 대표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과는 다릅니다.
네.
미국은 근래 들어 유엔 총회 등 다자 회의 참석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북한 인사에게 비자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김 부위원장 최근 열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북 관계의 어떤 총괄 책임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북 관계에도 관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 부장이기도 한데요.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을 맡은 건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핵심 측근으로 북한의 핵과 군사 문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김 부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1990년대 초부터 핵과 군사 협상에 관여해 왔고요. 최근 두 차례 열린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도 배석했습니다.
네, 자, 김 부위원장 지난 2010년에 그 한국 해군 소속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책임자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인민무력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국장으로 재직 중 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내 일각에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김 부위원장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면제 조치로 그의 뉴욕행을 허용했습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네요.
예, 김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의 중앙정보국 국장 시절부터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삼각 협의 채널을 가동해 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상대역인 리영호 외무상이 아닌 김영철 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건
네.
이 채널을 통한 미북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며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브라운백 대사는 29일 미국 국무부에서 개최한 2017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문제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의제의 하나로 제기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expect the president is right on point on North Korea. He's very engaged on this, as you know.
브라운백 대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귀국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모두 인권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그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사안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풀려난 북한의 감옥들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강제 수용소 문제는 논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해 8만에서 12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북한의 정치범들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참혹한 상태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미북 대화가 늘면서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 환경에 관해 설명한 게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강제 수용소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you've got gulag system operating in North Korea.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끔찍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공개된 위성 사진들과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이 쓴 수기를 통해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어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 등 수감자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절박하다며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it's very difficult and desperate, and particularly for people of faith. That's why North Korea has remained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for us.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비핵화에 따른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기할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며 인권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법의 모태인 북한 자유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탈북민들을 의회로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열고 환담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상원에 인준 유보를 요청해 인준이 반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고 많은 경우 정부가 자행한 인권 침해는 반인도적 범죄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1998년에 채택된 국제종교자유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의 근거에 해마다 200여 나라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행사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사안이라며 오는 7월에 사상 처음으로 국무부에서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장관급 국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ost the first ever 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 at the Department of State on July 25th. And 26th of this year.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국제회의엔 여러 나라의 외무장관과 종교자유 지도자, 운동가 등이 초청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16년과 17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압제 등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장 등 총 22명과 정찰총국 등 기관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핵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비핵화 과정에는 정치적 사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기술적 측면만 고려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상반된 분석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영변 등을 직접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장 위협이 되는 핵 프로그램의 동결 등을 시작으로 서서히 폐기와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커 박사의 논리는 너무 수동적이며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pessimistic and also not the way to proceed.
해커 박사의 주장은 북한 비핵화 과정 중 쉬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뒤로 미루는 심각한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면 각종 합의와 비핵화 의지 등의 변화가 생기고 모든 게 무너져버린 과거 사례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과거 이라크 무기 사찰에 참가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번에는 어려운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며 성공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2년 안에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o I think the whole purpose this time is to make the hard things first. And I think you could dismantle this program.
핵무기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핵화 사례에서 봤듯이 몇 주도 걸리지 않으며 원심 불리기 등 핵심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해커 박사의 비핵화 로드맵 중 핵심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해체 과정이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undamental attitude and approach has got to be different this time. And the Stanford people are kind of taking the old approach. And then of course, where dismantlement happens last.
해체와 폐기 과정이 엮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체보다 훨씬 앞서 많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검증이 어려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사용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체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왜 다시 과거 실패한 방식을 택하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셰릴 로퍼 전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핵폐기 전문가는 29일 VOA에 해커 박사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s a reasonable estimate. I think it depends on a lot of things. I think it depends on how much cooperation there is from North Korea.
하지만 이 문제는 많은 것들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커 박사의 주장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안, 즉 북한이 완전한 의지를 보일지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은 핵무기를 보유한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기간이 15년보다는 적게 걸릴 수 있고 10년 이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업은 큰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take less than 15 years. But it's a much bigger job than the Syrian job that I looked at was. And
북한에는 핵 관련 시설이 많고 검증 절차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을 통해 제거해야 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북한이 공개한 목록과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로 간의 차이가 많다면 시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와 생물학무기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로퍼 씨는 그러나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이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far as the technical part goes, I would say it's going to be roughly equivalent to what the IAEA.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2-3년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2-3 years to complete the entire job is not. I think it's a bit realistic. And then you have to put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산 시설들, 보유한 핵물질의 양을 모두 공개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비핵화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1차,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역시 남아공이 북한보다 적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했지만 비핵화 절차에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의 방찬영 총장은 경제 현대화가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방 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방 총장은 지난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지냈으며 지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자신이 설립한 키메프 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찬영 총장을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북한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하는,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지 절대로 비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 그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하나는 정말 비핵화를 수용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설 거다, 그런 가설이 두 가지 있는데, 나는 뒤쪽,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근간이 북한을 볼 때에 북한의 핵은 생존하고 직접 가장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생존의 가능성보다 높다고 할 때는 핵을 고수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잠깐 돌려보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타산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을 고수함으로써 체제 유지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보장과 개발기금의 공용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체제 보장하는 것이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말하자면 토대, 그런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할 때 첫째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북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모든 그 파워, 권력의 중심이, 근간이 군에서 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의 강화를 해서 피벗, 하나의 그 권력의 중심점이, 구심점이 당으로 옮긴 겁니다. 넘버원. 넘버투, 당 대회에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병진 노선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서겠다. 그 얘기는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그 위대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인정받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상 가장 정말 조악한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해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한 위대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생존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북한 편에 있질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핵 개발을 완성했다, 핵 무력의 완성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북한의 그것도 잘못된 인식인데요. 막판 게임이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핵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다섯 개 만들면은 북한의 내적 외적인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약화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적인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위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협은 내적인 주체 사상과 구현의 이런 모든 부절이 난궁, 그런 그 모순에서 야기되는 그런 모순으로 인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20개, 1000개를 만들어도 체제의 안전 보장이 강화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체제의 그 근간 뿌리가 점점 더 잠식돼 갈 뿐만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협박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핵을 할 테니까 핵을 침공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미국 보고 워싱턴을 우리가 침공할 테니까 당신이 얼마에서 우리를 경제 원조를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 이게 핵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것이 이거 가지고는 협상을 다시 얘기해서 협상용으로 쓰느냐 핵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물론 그것이 체제의 정당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그 위대한 치적으로 간주가 되긴 됩니다만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념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북한을 못 믿는 쪽은 충분히 뭐 이해가 가는 게 이제 6.25는 북한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동안의 숱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일으켰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주 힘듭니다. 아, 그 보수 진영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5개 관여국들이 제공하는 경제개발기금을 공유받아서 경제현대화를 함으로써 체제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결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수용하고 개혁 개방을 단행해서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줘야 그것이 윈윈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길입니다.
개혁개방이 네.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현대화를 달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체제에서는 경제현대화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발전을 못하게 되면은 당장 와해로 들어갑니다. 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이거 핵 포기했는데 인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정말 부유한 생활을 하겠다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경제발전이 안 되면 그때는 엄청난 그런 부작용과 정당성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그런 경제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체제를 다 개혁을 통해서 이념을 바꿔야 됩니다. 공산당 독재는 괜찮습니다. 둘째로 중앙집권적 계획이 그거 안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의 권력의 통치 권력의 구조를 바꿔서 그거를 이원화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려했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독재에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모택동의 문화혁명 해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의 숙청당하는 그런 전체주의에서 시진핑 뭐 그 다음에 그 전에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 때 보면은 권위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정치에는 너희들 관여하지 말라 독재해. 그 대신 경제에는 마음대로 나가서 돈 벌라. 인권이 선양되도록 그렇게 돕고 또 막 어떻게 보면 협조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당신 애들이 한국도 미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런 개혁의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 제가 보기에는 he doesn't have choice. 아 김정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서 위원장님 이거 안 하시게 되면은 시간은 북한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 위원장님 인민들에게 내가 비핵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고 약속해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실 겁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댕수평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노벨상도 타시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각광이 될 겁니다. 누가 얘기해도 한국 역사상 이런 거를 풀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도와드릴게 하십시오.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러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 방찬영 총장으로부터 북한의 경제 현대화 방안과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함재아 특파원이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보류하기로 했던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아, 중국 정부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기술 분야 중국인 유학생 비자도 제한할 전망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요. 연방수사국 FBI 정보원에 대한 문건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산 기술 제품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 소식부터 보죠.
네. 중국 제조 2025 전략 업종에 해당되는 중국산 기술 제품들의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대상 품목을 다음 달 15일 발표하겠다라고 29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일요일 20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춘다 관세 시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네. 일주일여 만에 미국 정부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주요 기술 산업에 중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도 계속 추진하고요. 다음 달 30일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장관이 관세 시행을 보류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예, 백악관 보도 자료에서는 그 부분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최근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두 차례 진행된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 이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요구한 2천억 달러 무역 적자 감축을 공동 성명에 명시하지도 못했고
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관행을 막을 조치도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으로부터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다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걸로 미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가라앉아 보였던 미중의 그 무역 대치 상황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2차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에 온 뒤에 두 나라 통상 긴장이 해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중국 상무부는 가축 사료와 술을 만들 때 주로 쓰는 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18일자로 중단했고요.
네.
이어서 20일엔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2일 중국 재정부가 현행 최고 25%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공고했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이런 발표에 중국이 바로 또 반응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어젯밤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심야 성명을 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무부가 자정 직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백악관의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이룬 공동인식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중국 외교부도 별도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다라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온다면 중국은 힘 있는 조치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비자도 제한할 전망이라는 이런 소식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산 기술 제품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치인데요. 이 첨단 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비자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당국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네네. 로봇과 항공, 첨단 제조 기술을 비롯한 특정 분야 전공 중국인 유학생 비자가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들의 이 매체에 밝혔는데요. 이 분야들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한 중국 제조 2025 전략 업종들입니다. 중국 제조 2025란 중국 정부의 차세대 산업 육성 전략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 측이 이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절취하거나 이전을 강요하는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중국 제조 2025 전략 억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 두 차례 미중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까?
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미국의 요구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성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쏜 포탄이 유치원 등이 있는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다면서 이 문제를 안보리가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헤일리 대사의 성명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차별 폭격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채택을 추진할 계획을 헤일리 대사가 밝혔는데요. 이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에 자행된 폭력 사태에 분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어서 팔레스타인 정권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29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서 박격포와 로켓탄 100여 기가 발사된 것으로 AFP 통신과 이스라엘 하레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군 장병 3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박격포탄 1기가 민간인 지역의 유치원 건물에 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 포탄 대부분은 이스라엘군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에 요격돼서 이 밖에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박격포, 로켓탄 누가 쏜 겁니까?
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띄워서 가자 일대 군사시설 등을 공습했습니다. 이에 하마스 측은 곧장 이스라엘 정부와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합의 여부를 언론에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군사 충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이틀간의 폭격이 단행되기 전날 28일 이스라엘군 탱크 폭격에 팔레스타인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네. 이스라엘군은 이 가자지구 남쪽 보안 장벽 인근을 공격하려던 테러 분자들에 대응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안 장벽은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의 테러를 방지하는 명목으로 쌓은 한 8m 높이의 장벽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현지 대사관을 이전하면서 가자 일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장벽에 접근하면 네.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고요. 최근에는 해안에도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조건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2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회견에서요. FBI가 최근 논란이 되는 정보원과 관련된 문건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그 이른바 스파이게이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스파이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FBI 정보원이 트럼프 진영 인사 3명을 만나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1년 이상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이 스파이, 그러니까 간첩을 자기 선거 진영에 심었다고 비난하면서 이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정보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미 신원이 알려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스테판 헬퍼 씨인데요. 헬퍼 씨는 과거에 몇몇 공화당 정보에 자문해준 경력이 있습니다. 이 정보원 의혹에 대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FBI와 FBI를 지휘하는 연방 법무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특히 이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요. 결국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의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줄리아니 변호사가 그 대면 조사 전제로 문건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네, 특검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이 의혹을 부각해서 특검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처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줄리아니 변호사가 29일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 대면 조사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특검 측이 시사했다는 겁니다.
네네.
또 몇몇 사람을 더 조사할 수도 있지만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특검 측이 밝혔다면서 이 말을 들은 게 4주 전이었다고 줄리아니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네.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특검 수사 좀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검 수사가 마녀 사냥이라면서 일찌감치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최근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특검 수사를 접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 남북도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29도.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2도. 원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경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20분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30일과 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 실무진 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실무진들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이 내일 평양을 공식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은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현재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변화 상황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최후 통첩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공동 성명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타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의적이고 무모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어젯밤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발표는 최근 양국 간 무역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고위관리는 오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이후 중재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2014년 휴전 합의로 돌아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준수하는 한 가자지구 무장단체들도 휴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내각 장관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들이 잠잠하면 우리도 잠잠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하마스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 지구에서 폭격이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헬만드주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의 회의 장소를 공습해 탈레반 지휘부 5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틴 오도넬 중령은 오늘 탈레반 반군의 심장부인 헬만드주 무스콸라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지휘관들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탈레반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군이 이날 공격한 곳은 탈레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 주거지역이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으로 적어도 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가 난 동부 비아르주에서는 20명이 번개로 사망했습니다. 또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15명이 사망했고 자르칸드주에서는 적어도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